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 벌써 12월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고 또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사도행전 강해는 이제 다음 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해서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주제로 강해를 하다가 또 잊을만 하면 이제 남은 14장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이 꼭 절반에 해당합니다. 해서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쉬었다가 다른 주제를 하고 이어서 또 사도행전을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쭉 이어오다 보니까 사람 이름서부터 지명까지 전부 외래어죠. 그래서 외우기도 힘들고 딱 외워지지도 않아요. 뭐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뭐 밤빌리아, 실루기아, 그때 들을 때는 그런 지명이 있었지 그러는데 듣고 나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성경에 다 쓰여있는데 그럼 뭘 일부러 외웁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될 지명 하나가 있는데 오늘 지명입니다. 루스드라. 이제 오늘 우리는 드디어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행했길래 그리고 그 행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지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8절을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다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루스드라에 일어난 일과 또 이 지명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파송이 되어 출발해서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뭐가 있었는가 하면 회당이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도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또 히브리의 역사를 전제로 복음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 두 사도는 쫓겨 밀려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선교지와 여러 선교지를 거쳐왔지만 지금 도착한 이 루스드라와의 차이는 하나예요. 여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구성하게 돼 있죠? 회당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진짜 완전히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곳곳마다 회당도 있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불리웠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는 일절 회당도 없을 뿐더러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질 않아요. 즉 이 말은 이 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순수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 지역을 진정한 이방 땅의 선교의 첫 출발지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방금 읽어본 내용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고 두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 나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서 봤죠? 그렇죠. 사도행전 초입에 3장을 강의할 때 예루살렘 유대 한복판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두 사도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발견하죠. 그리고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펼쳐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기적과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래전 강의이기 때문에 잊었겠지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 이방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루스드라라는 땅에 똑같은 복사판 같은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면 이건 또한 무슨 뜻일까요? 역시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 땅에만 통치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임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복사판 같은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적용적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여실히 지금 완전한 선교지고 이방 땅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아직도 복음을 듣도 보도 경험 못한 사람들이 버글거려요. 그러면 그곳이 오늘날 뭡니까?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나타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된다는 선교적 명령이 이 사건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남은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루스드라 같은 땅의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일 속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경영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이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 같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이 포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루스드라 땅의 중요한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루스드라 같은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일어나야 될, 드러나야 될 나타나야 될 복음의 결실이고 열매여야 합니다. 아멘. 자, 이 결과로 뜻밖의 일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귀한 찬양 잘해 주셨는데 사회부시던 목사님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자, 찬양대만 11절 시작. 12절 여러분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졸지의 두 사도가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죠?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허메라고 쓰여졌었는데 번역이 조금 편하게 됐어요. 헤르메스는 헤르메데스라는 말로 오늘날 강론하다, 설교하다, 말하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두 사도가 다니면서 설교는 바울의 몫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바울을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나바를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졸지에 두 사람이 신이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드러낸 결과로. 자, 이 도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신으로 불리우게 되었던 그 이면의 그 쭉 가치관, 정신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으로부터, 이 성경이 이 기적을 나타내던 이 시점으로부터 50년 전, 오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신화만을 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야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정통 연구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쓰여진 내용들이 거의 야사로 많이 남겨져서 구전으로 흘러가고 또 물려지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50년 전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다가 어떤 글을 내용을 남겼는가 하면 제우스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을 영어 표기로는 주피터라고도 하죠. 주피터. 여기에서는 지금 제우스로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쓰스라고 또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 신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헤르메스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시차를 좀 다녀오자.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시차를 떠난 거예요. 쭉 시차를 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인간들이 참 너무 악하다. 너무 죄를 많이 지는구나. 그리고 실망을 하고 인간 세상을 돌아보는 가운데 밤이 됐어요. 유숙할 곳을 찾는데 역시 다 거절을 합니다. 잠잘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 먹을 것 줄 거 없습니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 두 신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깊이 실망을 한 끝에 에이 이만하고 돌아가자 하는데 아들 헤르메스 신이 아버님 저 산 중턱에 불빛 하나 보이는데 혹 저기서 유숙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저기 가서 청해보고 거절당하면 돌아가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한번 가보십시다 해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 부자가는 그 산 중턱 불빛을 쫓아서 갑니다.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안에서 아주 수염이 하얀 노인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안을 들여보니까 다른 식구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외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선뜻 밤을 만난 나그네를 안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와 몸을 녹일 불을 쪼이게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아, 인간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도 있구나. 속으로 고마움을 채곡채곡 쌓으면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날이 밝고 두 신은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네? 막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세계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될 게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로 벌을 좀 줄까? 못된 인간들은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물로 싹 한번 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아버님 뜻대로 하시죠. 참 아버님, 그런데 그 산중턱에 우리를 극진히 대접한 그 노인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 노인은 어떻게 할까? 예, 그 노인만은 우리가 보호하고 재물을 주어서 그 땅에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머지 인간은 싹 물로 청소를 하고 그 노인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또는 기록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마음에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신앙의 가치로 채곡채곡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혹시 언젠간 이 제우스 신의 부자가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극진히 대접해서 그 노인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좀 받자. 이런 내용을 이 도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나바는 이때 나이가 많았거든요. 수염이 허연 노인 한 분과 또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은 머리가 좀 벗어진 젊은 노인 한 분이 마을에 부자지간처럼 슬그머니 나타나더니 오랫동안 발을 쓰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앉은뱅이 하나를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신이다. 제우스가 왔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대접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으로 추앙하게 된 이 루스트라 도시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동기였어요. 이것이 늘 기독교의 역사와 충돌하는 동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살인적인 선교 스케줄을 진행해 가면서 굶주리고 불편하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이때야말로 좀 자기들의 피로를 챙길 수 있는 자기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다같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리고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두 사도는 그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쁘게 악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저녁에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결론 부분의 이해를 하나 참석한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치욕을 겪고 고문을 당했던 코리 댐범 여사.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그 고난 속에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 전 도시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어느 도시에 코리 댐범 여사가 왔다 하면 온 도시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파가 모여들고 그리고 그를 보고자 어마어마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늘 코리아 엠범 여사는 자수를 놓으면서 대기실 의자에 고즈넉히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목사님이, 여사님 좀 웃으세요. 아, 저렇게 사람들이 여사님 보고자 몰려오고 박수를 하는데 즐겁지 않으세요? 그러자 코리아 엠범 여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 말하자면 나귀에 불과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착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 역할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역할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뒤집어 쓰고도, 죄를 뒤집어 쓰고도 그 위치에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책으로도 쓰여져서 읽은 분들도 계실 텐데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카자흐스탄의 선교사예요. 그 땅에서 아내를 잃었죠. 그것도 끔찍한 일로 잃어버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는 이 선교사님과 유독 금실이 좋았어요. 8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이제 몇 달 있으면 10주년을 바라보던 때인데 한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두개골이 파괴가 되고 침입한 괴한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선교사는 국기원 공인 태권도 사단이에요. 게다가 이분의 주특기는 겨루기입니다. 혼자서 10명까지를 겨루어봤다는 전설적 기록을 갖고 있는 무술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손 한번 휘감은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먹을 안 쓰죠. 그런데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 자체가 험했던 까닭도 있지만은 거리에서 6명의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한 분들은 누가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이 자동 반사적으로 신경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 손발을 꼭 묶어놓은 것처럼 손발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저 나뒹굴어져 있는데 꼼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섯 명한테. 열 명까지도 상대해봤던 무술인인데.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 사고가 있은 후 아내가 매맞는 남편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손발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대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성령께서 내 손발을 묶고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그들과 대항하다가 혹시라도 상해를 입으면 이것이 과연 후에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저 밀림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와 함께 다섯 명이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지만 그 실탄을 쓰지 않고 그들의 창끝에 찔려 죽었던 마치 그런 경우처럼 손발을 누군가 묶고 있어서 뻗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KGB, 구 소련 정보원들이죠. 검은 집차가 오더니 실어가요. 너 계속 여기서 선교할래? 이 땅에서 죽을래? 아니면 쫓겨날래? 평생에 맞을 매를 거기서 다 맞았대. 결국은 추방이 돼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어린 두 딸과 함께 필리핀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우리 부부를 비전을 갖게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불렀던 그 꿈을 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카자흐스탄을 향한 그 복음의 불붙는 마음을 끌어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의논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여보 나도 그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카자흐스탄의 복음의 안내판이 돼야 됩니다. 여보 갑시다. 아내의 흔쾌한 동의에 다시 어린 딸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간 사이에 아내는 그렇게 끔찍이 그 땅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 가운데 제게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안내판이라는 얘기예요. 안내판. 안내판의 기능은 뭡니까?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느냐 은으로 되어 있느냐, 그건 안내판이 가져야 될 고유의 기능이 아니에요. 여기 보석이 몇 개 박혔느냐, 안내판의 기능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나, 누가 돌을 던지고 가나, 오역을 뒤집어 쓰게 하나, 그 자리에서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이 길로 가야 당신 삽니다. 이 메시지를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우 가운데도 묵묵히 가르치고 있는 안내판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내판들이 너무 말들이 많죠. 왜 나는 금으로 안 해줬느냐? 나는 하필 왜 이런 외진 상권에다가 갖다 놨느냐? 안내판들이 말들이 많죠. 그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지? 안내판이지. 뭘로 보기는? 교회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죄인과 둘째는 용서받은 죄인과. 이게 교회 안에만 갖는 평등의 원칙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안내판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영의 현장에서 묵묵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돈벌이를 주고 명예를 주고 돈을 준 것은, 시간을 주고 은사를 준 것은 그거 가지고 안내판 역할을 잘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본질적 기능을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릴 때 나귀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불일 듯 70, 80, 90년대까지 부흥을 일굴 때 좋은 안내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안내판의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나귀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이익을 취하고 영예를 취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자 안내판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죠. 안내판 기능 못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판 갈아야죠. 안내판 뽑아야죠. 저도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그와 같은 순종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땅끝까지 순종되어지고 안내판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3일의 청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찬양하죠.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는 안내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은 주님을 등에 태우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 그 명예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루키 강해와 이어지는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온 열방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